휴거와 환란 세 번째 강해기록 제50기 두 번에 걸쳐 나는 이미 온 교회가 다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가 믿을 만한 것이 아니며 그들의 억측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말했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다른 한 가지 곧 성경은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근거.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는 많은 근거가 있음을 말합니다. 오늘 나는 다만 세 부분만을 말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근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이 단락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아야 하는데 이는 이 단락의 성경이 오늘 고찰하려는 제목과 큰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락의 성경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다만 그리스도의 강림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모이는 것만을 말한 것도 아니며 그리스도의 강림과 우리가 그분 안에서 모이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 단락의 성경은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도들의 휴거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땅 위에 오시는 것만이 아니며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만도 아니라 그분이 오시고 우리도 가는 것입니다. 이 단락의 성경이 그리스도의 강림과 성도의 휴거를 말한다면 우리에게 성도들이 과연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인지 환란 후에 휴거될 것인지의 단서를 보여줍니까? 내가 말하거니와 이 단락의 성경은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절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여기서 하나의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연 주의 날은 무엇을 말하는가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여기에 주의 날이 대환란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들에게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 이는 그들이 온 교회가 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직 휴거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환란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는 한마디가 구약에서 어떤 것은 대환란을 포함하여 말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한 주의 날이 반드시 다 대환란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서 언급된 주의 날은 대부분이 대환란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특별한 심판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주의 날이 다 대환란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을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이것은 대환란 이후 하나님이 옛 하늘과 땅을 소멸하시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날도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의 주의 날은 대다수가 대환란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만 모든 주의 날이 다 대환란을 가리켜 말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 하나의 예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이 이렇게 증명할 뿐 아니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3절의 문맥도 이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말한 것이고 2절에서 주의 날을 언급했으므로 여기서의 주의 날은 아주 자연스럽게 2장 1절의 주의 강림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의 오류를 범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이 주의 날에 이미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의도는 그들을 권하여 이러한 말로 인하여 놀라지 않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그들을 시험하는 자임을 알기를 바랬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주의 날이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3절을 보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그날이 1절에서 말한 날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두 가지 일을 보아야 하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가 곧 오실 것입니다. 배도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이 먼저 나타난 후에야 성도들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휴거되기 전에 반드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우리에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 후에 성도들이 휴거될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불법의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꾸어 말하면 적 그리스도입니다. 성도들의 휴거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후에야 있을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과연 언제 나타날 것입니까?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대환란의 때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온 세상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휴거가 대환란 이후에 이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휴거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이후에 있을 것이며 대환란 이후에 있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소한 한 무리 혹은 최소한 한 명은 대환란 후에야 휴거될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 환란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 말한 주의 날이 대환란과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떤 증거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앞뒤 문장을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은 명백히 주의 강림과 우리의 휴거의 날을 포함한 것을 가리켜 말하고 그들이 구약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베드로 후서 3장 10절로도 주의 날이 대환란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근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두 단락의 성경은 각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휴거와 부활이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부활과 변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휴거를 밝히 말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동시에 발생할 것임을 인정합니다. 이 일은 성경을 읽는 모든 이들이 인정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나도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두 곳의 성경이 우리에게 어제 휴거될 것이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줍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하나의 좋은 단서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은 많지만 이 마지막 나팔은 언제의 몇 번째의 나팔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나팔이 과연 언제의 나팔인지를 말해줍니다. 마지막 나팔. 이로 인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휴거가 언제 일어날 것이라는 아주 분명한 단서를 얻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나팔에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은 언제 불려집니까? 우리의 친구들은 마지막 나팔이 대환란 전에 불려진다고 하는데 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교회가 휴거되리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온 교회가 다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마지막 나팔이 대환란 전에 불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바로 읽거나 뒤집어 읽거나 그런 근거는 찾을 수 없고 다만 그들이 이렇게 말할 따름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나팔이 대환란 전에 불려지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반대로 대환란 후에 불려진다는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환란 중에 세 개의 일곱, 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대환란 때 일곱 나팔이 불려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대환란 전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렇게 뒤에 또 일곱 나팔이 불려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이것이 나의 마지막 1원이지만 나의 주머니에 아직 7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말이 정확한 말이며 의미가 있는 말입니까? 성경을 근거로 할 때 과연 이 마지막 나팔은 어떤 나팔입니까? 성경적인 근거로 본다면 가장 자연스럽고 공정한 것은 계시록에서 말한 일곱 나팔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나는 공정한 독자들이라면 다 이같이 인정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말하기를 이 마지막에 한 번 불려지는 나팔이 일곱 나팔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이는 그것이 대환란에 불려지기 때문이고 이 마지막 한 번 불려지는 나팔은 교회의 마지막 나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교회가 부는 첫 번째 나팔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교회의 첫 번째 나팔이 언제 불려졌습니까? 나는 신약을 적지 않게 읽었지만 도무지 교회에 어떤 나팔이 있었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없는데 어디서 마지막 나팔이 나왔다는 말입니까? 어떤 형제는 이러한 해석에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과거 로마 제국에서 군대를 집합시킬 때 마지막 한 번의 나팔을 부면 모두가 진군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나팔이 로마 제국에서 군대를 집합시킬 때 부는 마지막 나팔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했지 로마 제국의 나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이 로마 제국의 나팔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중국의 나팔이라고는 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병행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로마의 나팔이 아니며 더더욱 중국의 나팔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나팔에 대하여 두 가지 말을 할 수 있을 뿐인데 하나는 교회의 나팔이고 하나는 로마의 나팔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교회의 나팔이 아니요 로마의 나팔도 아닌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합니다. 오직 계시록에만 하나님의 나팔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 이 마지막 나팔은 계시록의 일곱 나팔과 상합합니까? 상합하지 않습니까? 만일 상합하지 않는다면 할 말이 없고 상합한다면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는 바로 일곱째 천사의 나팔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 중에 시대의 분별에 대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부터 그리스도까지는 모든 것이 다 계시된 것이며 비밀이 아닌 다 드러난 것입니다. 장래 천년 왕국의 때 역시 이와 같습니다. 장래 사람이 하나님과 왕래하는 것은 눈에 볼 수 있는 것이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날의 이 시대만이 사람과 하나님이 왕래가 이전과 같지 않고 장래와도 같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 양자의 사이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으며 성령도 볼 수 없습니다. 이 단계의 시대는 하나님의 비밀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실제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 자신에게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부터는 모든 것이 다 비밀입니다. 이전 것은 다 드러난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하는 것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 것도 하나의 비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비밀은 언제까지입니까? 이 일곱째 나팔까지이며 대환란 전까지가 아닙니다. 만일 온 교회가 다 환란 전에 들림받는다고 한다면 비밀은 환란 전에 멈춰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밀이 일곱째 나팔 때에 완결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교회도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에야 비로소 땅에서 휴거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났음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조차 든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우리는 여기서 말한 것을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한 것과 비교해 본다면 이 두 곳이 서로 상합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 것입니다. 첫째로 로마서의 제목은 하나님의 비밀이며 계시록의 제목도 역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는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전한 것이며 계시록도 이같이 말합니다. 셋째로 로마서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고 계시록도 아름다운 소식을 말하며 이 두 곳의 원문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에서 말한 하나님의 비밀과 계시록에서 말한 비밀이 똑같은 것이며 똑같은 성질을 가졌다는 것을 단정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한 장의 백지에다 반은 로마서 16장 25절을 쓰고 반은 계시록 10장 7절을 써서 대조해 본다면 그것들이 같은 한 가지 일을 말하는 것임을 인정할 것입니다. 다만 로마서는 우리에게 비밀의 시작을 말하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비밀의 마지막을 말합니다. 계시록은 이 비밀이 어느 때까지라고 말합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입니다. 이것은 의혹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과 변화도 역시 비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여기에 비밀이 일곱 나팔 이전, 환란 이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까지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할 뿐 아니라 아래에 또한 아주 많은 근거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18절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함에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 단락의 성경은 더욱 우리에게 휴거와 부활이 다 일곱째 나팔 때에 있을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아주 특별한 것은 24장로가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음 단락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승리하셨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팔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그 중요성 때문입니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많은 죽은 자들이 천년 후에 부활하여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은 상급을 주시기 전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누가 첫째 부활의 자격이 있고 누가 둘째 부활의 자격이 있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죽은 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고린도 후서에서 말한 죽은 자가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되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자격이 있고 누가 이 자격이 없는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계시록에서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이 일이 있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두 곳이 상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은 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이것은 심판대 앞의 일입니다. 이것은 아주 분명하게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가 환란의 끝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천년 왕국은 이미 다가온 것입니다. 이상의 두 가지의 근거로 성도들의 휴거가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있을 것임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아래에서 우리는 많은 작은 요점들을 하나의 근거로서 성도들이 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휴거될 것임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근거.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은 세상이 마땅히 세대라고 번역되어 세상의 끝이 아닌 세대의 끝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이 세대의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묻거니와 만일 온 교회가 다 환란 전에 휴거둔다면 주님과 교회가 함께하는 것은 적어도 3년 반이 모자라게 됩니다. 나는 이것이 큰 근거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작은 근거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주님은 어느 때까지 기다리셔야 했습니까? 언제 그리스도의 원수가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됩니까? 우리는 대환란의 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패괴한 세상의 이방인들을 패배시키시고 권위를 그리스도에게 주실 때 원수는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들은 하나님이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아버지의 보좌를 떠났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그리스도는 기다리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작은 단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세히 계시록을 읽어본 사람마다 다 그리스도께서 환란 전에 보좌를 떠나 공중에 오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계시록은 이러한 기록이 없으며 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환란 전에 공중에 이른다면 성경을 따른다면 이것은 예언의 중심이지만 설마 계시록이 도리어 이것을 잊었다는 말입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은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 말하고 6절에서 13절은 환란에 대하여 말하며 14절에서 15절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이르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와서 성도들을 만난 것이 계시록 6장에서 12장 이후에 이른 것으로 보아 성도들의 휴거가 대환란 이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온 교회가 다 환란을 통과할 것이라고 믿는 것의 근본적인 오류. 이것은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는 말입니까? 성경을 따르면 결코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드는 일이란 없습니다. 어떤 형제는 친구가 편지를 통하여 무릇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이 그에게 읽어준 성경으로, 즉 그 사람이 말한 대로 믿고 그 자신은 조금도 고찰한 적이 없는 사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들 것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온 교회가 다 환난 후에 휴거들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역시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 중에 소수가 환난 전에 휴거들 것이며 대다수는 환난 후에 휴거들 것이라고 말합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 후에 휴거들 것이라는 친구들도 그들에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듯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깨어 있을 수 없고 예비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3년 반의 환난이 틀림없이 휴거 이전에 있기 때문에 예비할 필요가 없고 깨어 있을 필요가 없는데 이는 그들이 3년 반이 되어야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한 3년 반이 되기 3개월, 5개월 전에 깨어 있어도 늦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라고 했습니다. 만일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한다면 여하를 막론하고 3년 반이 되기 며칠 전에 예비하면 됩니다. 주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임. 만일 온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우리가 땅에서 기다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다만 적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다면 우리의 눈은 사방을 보고 하늘은 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되는 것인데 이는 성경은 우리에게 주를 기다리라고 했지 적 그리스도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앙망하는 것이지 축복을 앙망하는 것이 아님. 만일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면 교회가 앙망하는 것은 환난이고 고통이며 조금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복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디도서 2장 13절에서 말한 복스러운 소망, 기다리게 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해야 한다면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들어가길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원칙과 정신에 위배되므로 이러한 주장도 역시 지나친 것입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해석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분명하게 나타난 휴거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올 때 크게 의장을 차리고 대대적으로 옵니까? 도적은 아무도 모르게 오며 값진 것과 귀한 것을 훔쳐갑니다. 주님의 오심도 그분 자신의 귀한 것을 가지고 가시며 단지 그분은 도적과 같이 다른 사람의 물건을 가지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가실 따름입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지위를 너무 인정하지 않습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믿는 친구들은 당시에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며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믿는 친구들은 모든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며 유대인은 한 명도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시의 제자들이 한 어깨의 양팔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면으로 그들은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이고 한면으로 그들은 또한 교회의 창시인들입니다. 한면으로 그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한면으로 그들이 다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치 동그라미를 치면서 제자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완전히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그라미를 치면서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고 완전히 유대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이 한면으로 유대인이며 또한 한면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일 제자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유대인은 한 명도 없으며 많은 구절의 성경을 읽어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를테면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명백히 유대적 배경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과도기적인 사람이 있었는데도 단정적으로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3장 2절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입니까? 그렇지 않고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그렇게 은혜가 많으시지만 한 면으로는 또한 유대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자들이 다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 다 유대인이 아니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온 교회가 다 환난을 통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31절까지를 모두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이 23장의 뒤에 계속됨을 알고 있습니다. 23장은 유대인의 자손들이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했다고 말합니다. 주님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리에서 저 동리로 구박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장래 유대 땅에 주님이 보내실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 여전히 선지자들이 유대인 가운데서 증거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요 또한 유대인이라고 말할 것이며 유대인이요 또한 그리스도인임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의 친구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24장에 있는 유대인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는 많은 것들이 환난 중에 유대 믿는 이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는 많은 유대인들이 대환난 때에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들어올려 맞으실 것과 그리스도께서 성도들과 함께 나타나실 것을 그다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님이 성도들을 위하여 오시는 것과 주님이 성도들과 함께 오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휴거가 공개적이며 비밀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다서 14절은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발이 감람산 위를 밟으실 일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은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라고 말하는데 이 역시 주님의 발이 감람산 위에 섰을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일을 분별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것 또한 그들의 오류입니다. 그들은 계시록의 해석에 있어서 대다수가 역사주의자입니다. 계시록의 해석에 대하여는 두 가지 학파가 있는데 역사파와 미래파입니다. 그들의 대다수가 역사파이기 때문에 그들은 계시록 4장에서 19장이 이미 이루어졌으며 미래파는 계시록 4장 이후의 일들이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학파의 학설은 비록 결점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문제가 없었습니다. 역사파의 학설은 성경에 따라 본다면 불가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계시록의 표적들에 대하여 많은 추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역사적인 성취들이 다 이상에 불과한 것이 됩니다. 교회가 2000년의 역사가 있지만 계시록 2장과 3장의 역사가 이미 2000년 전입니다. 만일 계시록이 전적으로 역사라면 이 책은 박사를 위한 것이며 학식이 있는 사람을 위하여 쓰여진 것이므로 당신과 나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문자적인 기록들을 표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예를 들면 피는 응당 피로 해석해야 하며 불도 당연히 불로 해석해야 하지만 그들은 피는 무엇을 가리키고 불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외에도 1261은 무엇이며 한때와 두때와 반때는 무엇이며 해는 무엇이며 달은 무엇이고 별은 무엇이냐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거의 모든 것이 다 표적입니다. 우리는 신약이 구약의 성취라는 것이 표적을 따라 성취된 것인지 아니면 문자를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이고 처녀가 처녀인 것처럼 다 문자를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와 같은 것은 다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러한 표적의 가르침은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그들은 역사파를 따르기 때문에 계시록 전체를 표적으로 보는데 이것이 또한 그들의 큰 오류입니다. 나는 다만 간략하게 이것들을 언급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하지만 또한 성경은 온 교회가 다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만일 온 교회가 다 환란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한다면 성경의 근거가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온 교회가 다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또한 온 교회가 다 환란을 통과한다고 말한 적도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못은 다 사람의 해석에 있습니다.